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과 함께 오늘은 단락을 한 개 더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는 분명히 변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본문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특히 값이 나가는 보석들을 거론하면서 그런 것들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이 헤아려 볼 때 각자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특히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이 되지 못하는 귀중성을 비유로 주신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5장의 비극적인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직 모든 것을 다 지불하지 못하고 적절한 기회를 저울질하면서 천국과 세상 사이에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신앙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분의 다스림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나 또 19편을 시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물론이고 오늘 또 본문에서 몇 군데를 인용하겠지만 솔로몬조차도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맛보고도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을 통한 지혜를 사모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아직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혼란 없이 위에 거론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주님의 말씀과 나라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중심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제목으로 잡기를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대개를 보면 왜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가, 천국이 귀중한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시한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연 계시를 찬양한 다음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말씀의 귀중성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 119편을 축소해 놓은 그런 어떤 내용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가장 분명히 구별해 줍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환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요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없이 증거했고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금방 읽은 말씀을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우리 신앙하는 데 귀중성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7절 상반절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7절 하반절에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우둔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힘이 나야 뭘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는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것은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안목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하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러죠. 사실은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시대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중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허물을 능히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허물을 보게 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게 하는 이런 삶이 될 때 14절에 뭐라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고 교통하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에녹처럼 영원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혜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인생다운 또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솔로몬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에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 동안이라도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이다, 비타민이다, 건강보조식품을 그렇게도 찾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의 현재와 영원의 골고루 양약이 되는 것이 모두 공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는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으로 살만 나게 사는 그런 생명의 교훈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교훈이고 생명의 도구임에도 모든 사람이나 자연은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비극적인 제목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얻을까 고심을 해서 철학을 좋아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별별 가능한 방법을 다 찾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찾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명철을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욥도 고백하기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에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자연의 이치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욥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도입니다. 도 닦는다 그러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3절에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도 귀한 것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영혼에 연결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의 깊이를 알지 못해서 깊은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아마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욥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4절 그랬거든요. 막연히 사람들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깊은 바다 밑에 무언가 사람을 영생시키고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어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막연하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사실 값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여 이 신비를 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직접 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역시 여기에도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이 비밀은 만세에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귀중한 구원의 가치가 비밀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성경에 시편 33편 4절 5절에도 이런 표현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허락해 놓으신 것을 그분의 약속이나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 스스로의 방법과 수단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씀 뭐냐 하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비밀로 제시했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는 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없고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신비는 바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근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귀중한가? 오늘 제목처럼 어느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15절에 19절에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리니 오비대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2절에 탄식하던 욥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그것의 값이 될 법한 모든 세상의 보화를 다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만큼 보물이 많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 보물을 제시하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에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지혜를 증거하던 솔로몬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잠언 8장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값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욥의 말을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8가지의 보물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15절 상반절이니까 순금으로도 이것은 15절뿐만이 아니죠. 군데군데로 씁니다. 또 16절 상반절에 오비데 금이나 왜 오비데 금이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오비데에서 금을 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황금이나 정금 장식품 17절에 그 다음에 순금으로도 19절 이렇게 계속해서 24K 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 요즘 얘기하면 값나가는 루비나 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수정 또 18절에 보니까 진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조개가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보물이기 때문에 18절에는 벽옥 또 18절에 산옥 마지막으로 19절에 구스의 황옥이라고 했어요. 에티오피아의 토파즈 이런 세상에 값나가는 황금으로부터 모든 보물은 다 거론을 하면서 이 여러 형태의 순금과 보석들의 귀중성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러한 귀중품과 함께 대칭되는 표현이 역시 같이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바꿀 수 없고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5절에 그랬고요.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6절 하반절에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17절에 그 다음에 비길 수 없나니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8절 비교할 수 없고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19절 전부가 뭡니까? 비교, 감당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무려 9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보물을 제시하고 말입니다. 순금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여기에 반복되지 못할 횟수로 무려 9번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은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16절에 크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나 영광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에 속한 영광의 가치를 사람이나 어떤 영광과 부귀는 물론 존귀와 영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세상에 귀중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의 값으로 치러질 수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즉 생명을 주시고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의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얻어먹고 또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한 감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인 말씀을 얻어먹은 예레미야와 같은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바로 그 귀한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참고로 하는 시편 19편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맛집은 비싼 값을 치르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며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뭐든지 먹을 기세이고 뭐 좋은 것 먹고 힘이 생겼다 하면 꼭 쾌락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봐도 결국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해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귀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말씀을 그렇게 귀한 자세로는 아니라도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부터 먼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19편 103절 말씀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주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이유에서 그 달고 맛있는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지나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3절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도 역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지혜의 전도자 솔로몬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잠언서 24장 13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벌이 만드는 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연이어 지어는 1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신령한 계시를 받았던 성경의 두 인물을 봐도 그것이 실천하는 데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은 후에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이라면 사실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역시 요한도 경험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데 쉽지 않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배에서 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입에서 꿀송이 같이 달게 먹고자 하는 영적인 식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맛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음식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 불과 하루를 머물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영혼을 굳세게 하고 마귀 사탄과의 싸움의 실제적인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꿀송이는 고사하고 평상시에 매 끼 먹는 음식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마지막 시대의 비극을 봅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은 늘 안타까운 교훈으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을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 흔한 것은 좋은 것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 흔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경계의 교훈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의 천국의 씨앗, 말씀을 받는 밭의 비유로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19절에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옥토와의 비율에서도 75% 대 25%입니다. 결실의 비율에서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은 꼭 메시지를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찾아 먹는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배고프면 틀림없이 찾아 먹지만은 영적인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은 마지막을 앞둔 현대의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상태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병든 상태에서는 음식의 구미는 당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음식 먹는 일이 없죠.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없으면 식욕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가치라도 하나님의 거저주신 말씀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귀중한 것은 값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셔야 사는 산소, 값이 없습니다. 왜요? 값으로 사 먹는다면 살 사람이 없지요. 이것과 같은 이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또 기쁘게 울송이처럼 사모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가치가 여러분을 영혼에 이끌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